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중에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로 세워진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대학에 벌어서 남주자라는 모토로 평생을 사신 이런 장로님께서 100억이 넘는 그러한 돈을 기부하고 올해 이제 99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한국교회 초기에 전도부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전사님 이셨던 이제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손주까지 6대에 걸친 신앙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마지막 이제 유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것이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주신 유언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을 오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이런 도움들이 다 이제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인생 벌어서 남주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셨고, 자신이 가진 그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된다면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포도원으로 품꾼을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제 천국 비유라는 것을 1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앞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천국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직접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도 부르시고 천국의 축복도 부어주셨는데, 오늘 비유에 나온 포도원 주인도 자신이 직접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제 포도원 주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제 교회로, 또 품꾼은 성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서 뭐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커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포도원의 이 수확은 9월달, 10월달 한시적으로 이제 포도를 땄기 때문에 일손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11시에도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이 하루의 일과는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이제 1시간 뒤인 12시가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이 12시는 이제 오후 6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비유에 이제 적힌 이 시간을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이제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제3시를 6시간 더하게 되면 오전 9시가 되고 제6시는 또 6시간 더하면 이제 오후 12시 정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 오전 6시부터 이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3시간마다 거의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한마디로 굉장히 부지런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3시간마다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 자신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그에 합당한 품삯이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걸 통해 뭐 사업을 한 거나 돈을 벌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에 딱 고용하고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이 포도원 품꾼이 계속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보면 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큰 부자신데 학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통해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사업을 벌일 생각은 전혀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 나온 포도원 주인처럼 천국 축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도 세우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도 불러 모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포도원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천국 축복을 주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셔서 그 교회를 통해 결국 천국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조할 것은 많은데 일손이 일꾼이 적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일꾼들을 그러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품꾼들과 계약을 맺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고용할 때도 뭐 영국의 어떤 부자인 이런 축구팀을 맡고 있는 맨시티 뭐 구단주인 만수르처럼 뭐 수백억 이렇게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좋은 선수를 이렇게 해서 좋은 팀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도 그런 식으로 품꾼 잘 일하는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온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과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루 한 대란을 오신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들과는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시간 일을 하면 한 데라니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 회사로 치면 정규직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 포도원 주인과 정식 계약을 맺고 아침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이제 계약을 딱 맺었기 때문에 이미 뭐 품삯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품삯은 굉장히 큰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한 데라니온은 그냥 한 가정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 한 데라니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용할 양식이 한 데라니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취직도 어렵고 뭐 사는 것도 힘드니까 이 한 데라니온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냥 한 대리론으로 계약을 맺고 정규직으로 취직한다 했을 때 이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이렇게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면 품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한 대리론 주겠다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했을 때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대리론 주겠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인해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계속 보면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이후부터는 이제 마치 비정규직 계약을 맺듯이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3시 후에는 계약이 상당하게 줄이라 이 말로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상당하게 줄이라, 이제 상당하게는 원어로는 디카이오스, 의롭게 주겠다, 정당하게 주겠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은 뭐 앞에 이른 시간과 계약 맺듯이 정식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품꾼 입장에서는 뭐 오늘로 말하면 최소 시급은 보장해 주겠네 라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꾼들이 9시, 오전 9시에 일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이제 9시간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악덕 점주이거나 갑질 사장이라면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주겠다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고 9시간 또 계속 일을 시키고 돈은 굉장히 조금 주고 포도원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회사가 이제 대표는 30억 퇴직을 받고 그 직원들 다는 그냥 내쫓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악담 전주나 갑질 사장이라면 결국 이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 있는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믿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을 그냥 믿게 됩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모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서 놀지 않고 아 벌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11세에 들어온 자는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이제 제11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이제 특징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 즉 고용의 가치가 없는 자가 제11시에 들어온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은 오후 5시까지 기다렸다는,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박한 그 마음으로 장터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굴러주기만을 바라고 오후 5시까지, 6시 되면 해지니까 끝나는데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그런 스펙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자들을 포도원으로 결국은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비유를 보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다 해도 너 들어가라고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이제 품삯을 받게 되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라니온씩 받거늘. 여기에 보면 원래는 뭐 먼저 온 자부터 이제 삭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늦게 온 자부터 주고 있는데, 제 11시에 들어온 자는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시간만 일했는데 한 대라니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치면 뭐 요즘에는 뭐 최저 시급으로는 뭐 9천 얼마 이렇게 할 수, 뭐 만 원 받든지 2만 원을 받든지 그렇게 이제 12시에 들어온 자가 받으면 충분히 그걸로 만족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딱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게 이는 그것을 받고 결국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먼저 그렇게 들어가서 일한 자들이 보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신들은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보너스로 뭔가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으로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되면 먼저 온 자는 12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지급할 때 공평하게 그냥 차별없이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은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공평한 것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먼저 온 자들의 원망과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먼저 온 자들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근데 품삯을 준 그 포도원 주인을 지금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나중 온, 한 시간만 일한 이 나중 온 사람과 비교하니까 원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한 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나는 종일토록 일하고 더위도 견디며 힘들게 일했는데 이들은 막 일이 끝나갈 때, 선선할 때, 이때 들어와서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들 마음 가운데 화가 막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를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한 양식,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이 주인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교를 하니까 결국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결국 비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딴 사람을 보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비교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만큼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원망 불평하는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그 사람에게 이제 품꾼에게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이제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에게 뭐 갑질을 하지는 않았다, 막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포도를 따고 이런 것들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더위도 이겨내야 되고 하루 정도로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 주인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수고한다고 막 등도 두드려주고, 또 포도원 주인이 맛있는 점심도 주고, 또 포도원 주인이 덥다고 막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이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결국 품꾼에게 친구야 라고 부른 것은 결국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비로우신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원칙도 있는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 원칙,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먼저 온 자에게 잘못한 거 없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약속한 거, 그 약속 내가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은 말한 대로 줬는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포도원 주인 마음대로 상당하게 주게 된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난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한 대나는 주는 것이 자신의 그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것, 은과금 그런 것 가지고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뜻, 선한 것을 너가 악하게 보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것이나 가지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대눈이 너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며 그거 먹고 너 마음대로 살라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는 자는 결국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든지 먼저 온 자든지 모두 한 대나리오씩 준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이 날이 저물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준다라는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그냥 주께 다 맡기고 주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냥 한다 괴로운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 기적과 같은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일도 그냥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냥 믿고 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믿은 자도 천국에 가고 또 나중에 믿은 자도 천국에 간다면 굳이 그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먼저 믿을 필요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지을 거 그냥 다 짓고 자유롭게 실컷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딱 회개할 십자가의 이 강도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나? 11시 59분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나? 그때 믿어서 그냥 천국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굉장히 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 이른 아침에 부르면 이른 아침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11시에 부르면 11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 이미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바로 왔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1시에 들어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시에 들어온 자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른 자는 베드로라면 우리가 정말 11시에 불러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구할 것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은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근데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뭐냐면 먼저 믿어서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이 그렇게 수고를 했을 때 이 땅에서 보상이 있지 않느냐, 보상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높아질 것 같고 또 성공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주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얻을 게 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말씀도 하셨고 또 비유의 대답은 천국이면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약속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은 감사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빠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천국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감사가 사라지고 무엇이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다른 사람 교회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목회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쌓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자신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결국 포도원에서 열심히 그렇게 처음에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또 더위 가운데도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포도원에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삐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삐친 마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또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자가 있어야 그 자리에 나중 온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야 그 축복 나중 된 자들에게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는 자는 상당한 것으로 매일매일 결국 갚아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상당한 것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려면 나를 그 부르신 그 하나님만 결국 결사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천국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상당한 것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시에 들어온 자들처럼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먼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시에 들어온 자들처럼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